오늘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지만요, 5월의 첫날, 다시 말해서 가정의 달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많이 뭐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정과 교회죠. 당연히 양쪽 모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되겠는데, 사실 이 시대에 아주 급하게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들이기도 하죠.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개인의 문제점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와 사회의 문제점들은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 가정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용과 보호, 그리고 교육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신앙과 소명, 진리,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 공동체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는 그곳이 가정이고, 또 교회죠. 그래서 이두 가지 기본 공동체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고도 있고 경험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서글픈 어떤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 잘 아시는 대로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에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는 지금 형틀에 달려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눈물겨운 고통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가 너무나 걱정되고 안쓰러웠는지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너무나 가까웠던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보이스 본문의 주된 내용이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정의 달보다 어버이 주일에 더잘 어울릴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구절이 과연 삶의 마지막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전부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가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함께 나누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 특히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견뎌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잘하시는 건데, 질문 하나 던지는 거. 여쭤봅니다. 왜 요한일까요? 왜 하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물론 십자가의 그 자리에 함께 있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께는 어머니를 부탁할 만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말고도 몇 명의 여인들이 더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요,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최소한 3명 이상의 여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안위를 부탁하기 위해서라면 누가 있습니까? 이모가 계세요. 이모가 더 합당하지 않았을까요? 에이, 그래도 남자에게 맡겨야지. 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남자로 생각을 해봐도요, 어머니를 부탁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죠.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자 야고보서의 저자로 추측되는 바로 그 사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혈족, 친동생이었다. 심지어 야고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들이 지금 야고보만이 아닌 겁니다. 요셉, 시몬, 유다, 심지어 누이들까지 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많은데 더욱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들이 아니라 요한인가? 형제들이 좀 믿음직스럽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4절 5절 말씀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져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님, 일을 좀 하려면 좀 드러내면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 하신다면서 자신을 제대로 왜 드러내지도 못하시는 건데요. 지금 말씀에 있는 대로 지금 이 형제들조차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 뜻이 있으셨는데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택하셨던 건가? 그러면요,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요한은 상대적으로 형제들보다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십자가 앞에선 요한의 나이는 성서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대략 10대 후반 정도라고 추정된다고 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에 비해서 어렸으면 어렸지 절대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게다가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정말 대단한 별명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별명인지? 보아너게. 따라합니다. 보아너게. 뜻이 나오죠? 우레와 심판의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엄청난 별명을 가지려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를 뛰어넘고 우레와 심판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면 대체 어느 정도의 성격을 가지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요,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딱 좋죠? 질풍노도의 시기. 에라 베는 게 없다. 덤비는 거죠. 게다가 욕심과 경쟁심도 남달랐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씀으로 읽으면 얼핏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겁니다. 예수님, 나중에 잘 되면 아시죠? 우리 형제가 쟤는 1등, 아니 내가 1등, 쟤가 2등.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바로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거 어린 놈 봐라, 이거. 오냐, 오냐 했더니 아주 이거 바로 딱 네 가지 없네, 이거. 야, 니네 형제만 1, 2등이면 우리는 뭐야? 게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게다가 같은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에는요, 이 얘기를 요한의 어머니가 했다. 이 내용까지 있어요. 어이구. 그럼 요한에게는 지금 뭡니까? 친어머니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하죠. 나이 어려, 성격 과격해, 욕심 많아, 친어머니 따로 있어? 여러분들이라면 이 경우에 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당부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한쪽에 치우친 당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한국적인 효사상이 배경에 깔려서 그렇지 우리는 이 구절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구절로만 받아들이곤 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의미는 앞으로 예수님 대신 요한만 잘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요,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수록 그만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굉장히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우리 교회의 예배, 특히 주일 예배에는 모든 예배마다, 시간마다 그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성가대와 더불어서 찬양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눈으로 주로 보이겠지만 하지만 지하 저 어딘가에는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정병단이라는 기도팀이 매 시간마다 존재합니다. 블레싱이나 셀 컨퍼런스 같은 중요한 집회에도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모여서 같은 시간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건 선택 요소가 아닙니다. 필수 요소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중보기도 담당이다 보니까 중보기도 세미나 때 저는 중보팀이 항상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데요. 강의를 위해서죠. 이 기도가 저는 정말 실제적인 능력으로 느껴지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걸 위한 기도가 채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아직 어렸죠. 게다가 성격도 불같습니다. 세상적인 욕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앞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어머니를 부탁하셨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위한 기도를 어머니께 부탁했다라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마리아 하면 성모 마리아라는 개념 때문에 좀 애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리아 모습 찾아보면요 많이 나오지 않는데 딱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 능력의 시작이 되는 포인트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 스마트폰이나 뭐 패드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지금 여기 패드가 있고 설교를 위한 스마트폰 지금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한참 동안 잘 쓰다가 하루 딱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보, 충전선 어디 갔지? 충전기 어디 갔어? 자체 배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충전 코드는 더 빨리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충전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요. 찾아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확인할 때 다 각자의 충전팀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로 끌려갔던 다니엘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 그들이 그냥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 거예요. 그들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협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였어요. 뭐 했을까요? 그 외국에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 생사가 달린 기도를 준비하는데 내가 누구랑 기도하냐고 말하냐면요. 내가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시녀들, 그냥 몸 닦아진 그런 시녀들이요? 아니요. 에스더와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하며 생사고락의 기도를 함께하는 그들이 바로 에스더의 충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기도자입니다. 비록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심지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했던 바로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었고 지탱해 왔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영적 충전기 역할은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끔 대를 이은 믿음의 집안에 신방을 갈 때 종종 제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 예전에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우 저는 그만큼은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과거 어머니의 기도, 그립기도 하고 높여드리는 걸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귀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생각해보시면 지금 부모님들 세대보다 지금이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하겠지만 기도는 더 많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옛날에는 전능, 그럼 누가 떠올라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요새 전능, 그럼 뭐가 떠오를까요? AI가 떠오릅니다. 하루하루 뒤바뀌는 세상 속에서 어젠 맞았던 게 오늘은 틀리대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래요. 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어머니의 세대와 지금 세대, 언제가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할까요? 그런데 언제 더 많이 지금 기도했었을까요? 이후에 마리아는 요한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함께했다고 교회 전승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에베소에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과 함께 살았다고 알려진 집터 위에 그것을 기념하여 지은 집이 남아있다고 해요. 이 집이 아마 그 집인가 봅니다. 뭐 이 자리가 정말 옛날 그 자리인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새 아들인 요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시 현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것. 다 순교했어요. 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목 베어 죽었죠. 그런데 딱 한 명만은 유배는 되었을지언정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0세 가까운 나이까지 살면서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것까지 보고 그것을 적어서 전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굴까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첫 아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어머니는 고통 속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과 슬픔을 물론 그것이 은혜를 위함이었지만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예수는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했지만 이 아들은 요한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에 정말 절실한 것이 있다면 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뢰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꿉니다. 기도가 세상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냅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들 모두가 그 가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영적 충전기는 누굽니까? 누가 그 충전선 역할을 담당합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 이 금요에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충전의 자리를, 그 충전의 역할을, 그 영적인 충전기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자 하나님의 일꾼과 중보자를 연결하신 예수님.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지금 처참한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어머니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남기신 건데 그래서 가정의 장면이라기보다는 너무 처참하고 서글프죠. 아들은 십자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죠. 어머니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로 절규합니다. 이제 새로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두려운 미래가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이요. 놀랍게도 신앙의 가정의 중요한 핵심은 다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어머니가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누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음의 고통까지도 마주하지 않고 희생하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지난주 이 시간에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 조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은혜 오셨던 분들 받으셨을 텐데 못 들으셨던 분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아마 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시편 22편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 미약한 벌레로 비유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구절의 벌레에 대한 조금 색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벌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 톨라하트라고 합니다. 이게 벌레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뭐냐면 진홍색이라는 의미를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인데 왜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느냐.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톨라하트라고 불렸던 벌레가 있어요. 이 벌레가 뭐냐면 그냥 아무 벌레가 아니라 진홍색 염료를 얻는 데 필요한 그런 벌레였다고 합니다. 이 벌레는 알을 낳는 산란기가 되면 나무로 올라가서 몸을 딱딱하게 굳히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회 정도 딱 지나면은 알을 낳게 되는데요. 그때 몸이 깨어지면서 자기 체액인 붉은 액체를 이렇게 몸에 다 뿜뿌립니다. 나무에 다 뿌리고 새끼들의 몸에도 다 뿌리면서 자기는 죽어서 떨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붉은 성분을 코치닐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것과 거의 비슷한 벌레를 통해서 식용색소나 심지어는 립스틱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딸기 우유에도 그 코치닐이 들어간대요. 근데 당시에 톨라하트는요, 제사장이나 왕족의 옷을 물들이는 진홍색의 염료, 이 염료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톨라하트가 벌레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진홍색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벌레라는 단어가 사실은 톨라하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아까 잠깐 나무 사진 나오셨죠? 그 나무에 달린 그 모습을, 그 희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한 가지의 조건을, 요소를 더 확인합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에 희생이 존재하고 있는가. 한 가정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때 생각해 보시면요, 누군가는 정말 많은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곤 했었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위해서 희생했던 어떤 한 가족이 분명히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대부분 희생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거고 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좋은데 희생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제 제가 어느 형제분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2시간 좀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한참 얘기 나누다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거 알겠는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알겠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받았다는데, 그 희생을 받았다는데, 왜 교회에는,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리고 믿는 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나요? 결국 이분이 영접은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은혜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정작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진 않는구나. 벌레 한 마리조차 자기 몸을 쪼개서 그분의 죽으신가 보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보여줄 희생이라는 것이 없었구나. 신앙을 위한 주님 닮은 희생 누군가 기꺼이 감당했다면요,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그 희생을 이어받고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린다고요. 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아닐까요? 은혜는 좋은데 희생은 싫은 겁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말로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구주는 좋은데 주님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한다면 희생이 없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야 마땅할진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한 거예요. 우리 다짐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어도 벌레한테 짖지 맙시다. 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적어도 벌레한테 짖지 맙시다. 희생하며 주님을 닮는 누군가. 가족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는 누군가. 그리고 앞으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누군가가 있다면요, 우리 가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은혜는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쭤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이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가정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어쩌면 아까 우리 찬양했던 대로 정말 눈물겨운 아픔과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고통스러운 장면임에도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중심, 핵심이 여기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희생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한다면,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된다면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소망이 함께하는 은혜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의 첫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 가정, 너희 공동체는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니? 여기에 정말 나를 닮은 희생이 함께하고 있니? 정말 든든한 기도의 사명, 이거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 누군가가 있니? 그리고 신앙의 미래를 이어갈 그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니? 그리고 너희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니? 이 가정의 달, 우리 모두의,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꿈을 꿉니다. 그 은혜가, 그 기도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은혜로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응답되는 복된 지구촌 교회와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